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인 10일 백악관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광범위하고 훌륭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순조로운 정권 인수인계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앞으로도 오바마 대통령과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초 10분으로 예정됐던 만남이 훨씬 오래 이어진 데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90분간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동에 앞서 성명을 내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인수 협의를 위해서 뉴욕에서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선인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미셸 오바마 영부인과 따로 만났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트럼프 당선인과 메이 총리가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영국이 나 자신과 미국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어머니는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 간 무역과 투자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두 나라가 오랜 역사를 통해 공통의 가치를 추구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승리 후 한국, 일본, 인도,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아일랜드, 이집트 등 여러 나라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에서 경제분석가로 활동했던 루이스 알렉산더 씨는 19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트럼프는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지만 중국이 지난 18개월간 자본 이탈을 막으려고 위안화 가치를 오히려 절상해왔으며 지난달 미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씨는 재무부가 자체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트럼프 당선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10일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7920위안으로 위안화 가치는 2010년 9월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는 올해 안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 비준에 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상원 대표는 9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TPP 비준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특히 TPP와 여타 무역협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다며 그는 세계 각국과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 4년의 시간을 보장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TPP는 일자리 감소 등 미국에 손해를 입히는 재난과도 같은 협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지중해 동부 해상에서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던 네덜란드 잠수함을 몰아냈다고 러시아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러시아 구축함 두 척이 러시아의 에드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과 호위함들로부터 10일 해리 떨어진 곳에서 정찰 중이던 월루스급 네덜란드 잠수함 한 척을 발견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러시아 구축함들이 대잠수함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 잠수함을 몰아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 통화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과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 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다음 주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과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방안의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2일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한 미한 동맹과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오전 9시 55분부터 10여 분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미한 동맹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의 초석이 되어온 만큼 앞으로도 동맹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100%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미한 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호한 대응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이며 미한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10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오늘 통화도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서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 통화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앞서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발송하고 미한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바마 현 행정부와 트럼프 차기 행정부 간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 대선 결과가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인수위 단계부터 미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9일 미 대선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온 만큼 각 분야별로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심층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 외교 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을 가1층 심화 발전시키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한편 한미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과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 차기 행정부와 한국과의 동맹 조약이 잘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기존의 미한 간 합의 사항에 대해 미국 측과의 공조 속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차기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대북 정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외교와 국방을 이끌 인물이 누가 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 대부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이따금 언급한 북한 관련 발언들로 대북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답변을 유보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국무와 국방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측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But it does indicate that Trump on the one hand is unpredictable and he's a deal maker. His negotiation is his
비록 트럼프 당선인이 예측 불가능하지만 협상 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은 과거 북한과 대화에 나선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He has expressed a willingness to engage in direct dialogue, as did President Obama early after his victory. So we'll see what kind of window.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8년 전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역시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와 더 깊은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고 노퍼 부회장은 덧붙였습니다. 노퍼 부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태평양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것이며 이들 중에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관련 일을 해본 인물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자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한 현재의 미 대북 정책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 상황에선 당장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현재 미 의회가 북한 문제에서 초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On North Korea, however, I would say you have a very united Congress where both the Democrats and the Republicans have a very similar view.
현재 의회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는 등 북한 정책에 있어 단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런 의회의 시각에 동의하느냐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어쩌면 신경질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앞으로 4년간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정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고 심지어 주목할 만한 아시아 정책 자문관을 내세운 적이 없다며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하겠다면서도 중국이 개입한 쿠데타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정책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유지하겠다거나 강화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누가 맡게 될까요?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 등 일부 언론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각에 참여할 인사들을 예상하는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국무부와 국방부의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먼저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으로는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과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을 이끈 공로가 있고 상원 외교위원장인 코커 위원은 국무장관 제안이 오면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과 유엔 대사를 지낸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외교 정책 자문을 맡았고 현재는 폭스뉴스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트럼프 캠프에서 중요한 참모로 활약했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도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장관으로는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짐 탈렌트 전 상원의원 그리고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2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국방정보국 국장을 지낸 마이클 플린 전 육군 중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플린 장군은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플린 장군은 퇴역 군 장성의 경우 7년이 지난 뒤에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 제한을 받습니다. 플린 장군이 국방장관이 되려면 연방의회가 이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야 합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플린 장군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맡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또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던컨 헌터 연방 하원의원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 8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상하원 선거도 함께 치러졌는데요. 이른바 일부 지한파 의원들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 맥케인 의원은 6선에 성공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의제를 활발하게 추진하던 일부 의원들이 8일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우선 상원의 경우 재미 한인들과 북한 내 가족들 간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일리노이주 출신 마크 커크 의원이 낙선했습니다.
Everybody, I have just called Senator-elect Tammy Duckworth to congratulate her on a well-fought race. I told Tammy that I would do everything possible.
커크 의원은 개표 결과가 나온 9일 패배를 인정하면서 경쟁자인 민주당 소속 태미 더쿼스에게 전화해서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인 더쿼스 의원은 이라크 전쟁 참전용사 출신으로 연방 보훈처 차장과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미 언론들은 커크 의원이 상원 의원이 된 지 1년 만인 2012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점이 재선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최근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몇 차례 말실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알래스카주 출신으로 북한의 도발을 앞장서 규탄해온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3선에 성공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북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온 존 맥케인 의원도 일부의 전망과는 달리 6선에 성공했습니다.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조니 아이잭슨, 존 부지먼 의원도 각각 3선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8일 전체 의석 100석의 약 3분의 1에 대해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원에서는 대표적인 지한파인 캘리포니아 출신 마이크 혼다 의원이 낙선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지난 200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 미 하원 결의안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민주당 공동의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10선의 로레타 산체스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도전했다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자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의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지한파 하원 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 58%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또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마이크 켈리, 바바라 콤스탁, 피터 로스캠, 애덤 킨징어, 민주당의 제리 코넬리, 그레이스 맹 의원 등도 당선됐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은 10년 만에 백악관과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높은 지지율이 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9일 기자회견입니다.
Our House majority is bigger than expected. We won more seats than anyone expected. And much of that is thanks to Donald Trump.
라이언 의장은 누구도 예상 못할 수준으로 하원에서 공화당이 큰 승리를 거뒀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덕분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인수인계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치 지형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I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9일 VOA에 대북 정책은 대체로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Something which we've seen support both on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side for increased sanctions and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스탱거런 국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지해왔다며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두 당의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죠. 실제로 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가 불거지게 될까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untries we are defending must pay for the cost of this defense. And if not, the U.S. must be prepared to let these countries...
이들 나라들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줄곧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동맹들을 언급하며 방위비를 떠맡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두 가지 예를 지적했습니다.
The first is that they pay about 50% of our personnel costs of being there.
Which comes up to around $808 million, is that correct?
That's correct.
And last year, $808 million.
That's correct.
우선 한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가량인 8억 8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부대 이전과 신축에 드는 100억 8천만 달러의 비용도 한국이 92%나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carry 92% of that, 92 cents on a dollar, Senator.
Thank you.
주한미군은 내년까지 한국 내 사용 부지를 기존 91개 구역에서 49개 구역으로 축소하고 부대를 평택과 대구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은 1967년에 발효된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근거한 겁니다. 이 협정의 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일부 부담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91년까지 대부분의 주둔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러다 1991년 미국의 재정 무역 적자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급성장한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의 분담금을 늘려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에선 한국의 분담금을 9,200억 원, 미화로 7억 9천만 달러로 책정하고 2018년까지 5년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한국의 분담금이 9,441억 원, 미화로 8억 1,700만 달러 정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953년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된 미얀 상호방위조약의 근거에 한국에 주둔 중이며 병력은 현재 28,500명에 달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3월 트럼프 후보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경고하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 방위력 유지 강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을 위해서 기여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와 그리고 의회를 포함한 미 조야에서도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충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상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맹국들의 방위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에 대한 탈북자들의 바람을 김현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에게 거는 미국 내 탈북자들의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2014년 탈북한 김혜성 씨의 말입니다.
저는 재작년도에 할출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절반짜리 자유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절반짜리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북한에서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도 못 느끼고 있으니 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 문제와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줬으면 합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마영애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탄압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자는 청원 운동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정은이도 우리가 지금 국제 ICC에 이제 그 회부해서 국제사회가 침벌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꼭 이 문제에 오른손 들어주실 걸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탈북대학생 조은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북한 인권을 향해서 외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인권 단체들도 많은데 저희들의 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좀만 더 관심을 두고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탈북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한 데보라 최 씨의 바람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야 바라는 점이 한 가지죠. 그냥 북한 인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북한 인권에 되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을 좀 연구하셔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내는데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미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겁니다. 3년 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정혜민 씨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압박을 하든 대화를 하든 어떤 방법에서든 전 이 북핵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탈북자 김혜성 씨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 행정부가 북한에는 보다 강력한 경제 제재, 즉 그들이 자금수를 처방하는 제재, 금융 제재와 함께 또 군사적인 제재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들이 계속 핵 개발과 미국 위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 줬으면 합니다.
탈북자들은 또 미국이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3년 넘게 태국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탈북자 정혜민 씨는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정말 우리가 미국에 온 거는 천국에 온 기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들어오는 게 정말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오는 길을 좀 빨리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 북한 사람들도 미국이 어떤 나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영애 씨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의 하나원 같은 정착교육시설을 설립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착교육시설을 그냥 이제 다른 나라 난민들과 같이 얽혀놓지 말고 바로 그런 난민 쉘터로 가서 올바른 이제 미국에 대한 관점과 이런 그 교육을 제대로 받고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탈북자들은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 등 물품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해 북핵 정책의 전환을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핵 포기는 흘러간 옛 시대의 망상이라며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 날인 10일 논평에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내년에 집권할 새 행정부에게 핵 강국인 자신들과 상대해야 할 부담만 안겨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평은 특히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지난달 말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야말로 심중한 충고라며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작성자들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9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시점에 맞춰 선택을 달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국이 핵 강국인 북한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를 결심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의 이 같은 논조는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추구해온 기존 대북 정책을 바꿀 것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매체들의 논평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힐러리가 그동안 보여준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매파의 성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 아직 정책의 맥락은 큰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를 선호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아직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는 지금 북한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좀 기다리면서 희망적 사고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주장했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의 핵무장 허용을 언급하는 등 극과 극의 발언을 한 만큼 북한으로서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노선이 보다 분명해질 때까지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인선은 내년 6월은 돼야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때까지 트럼프 측의 대북 메시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도발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화의 장이 기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도발을 먼저 가버리게 되면, 특히 트럼프 같이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 자기가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도발을 해버리면, 그것마저 오히려 더 접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어떤 메시지, 어떤 대화라든가, 이 대북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이렇단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북한이 미 차기 행정부의 핵 보유국임을 각인시키고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협상력은 핵능력 고도화의 완성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완전히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북한은 지금 뭘 해도 협상이나 제재 국면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물론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냐를 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도화 조치를 우선순위로 둘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5주기 기념일이 있는 다음 달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을 즈음한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접근에서 벗어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한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국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어려운 데다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까지 북한이 핵전력 완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건 교수입니다.
제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재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죠.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뭐 불가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소한 북한을 제외한 5개국 간의 사전에 대한 그런 협의와 동의는 필요하다, 공감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특사를 뭐 보내서 이렇게 바이레터럴하게 양자 간의 그런 협상과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조윤영 중앙대 교수입니다.
실제로 미국 조야나 몇몇의 관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비핵화와 협상의 병행론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한 병행론이 상당히 그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미국 간에 있어서의 미북 간에 있어서의 직접 협상이 하나의 그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간된 미국 외교협회 보고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문턱을 낮추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미북 접촉도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양국 간 탐색전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북한의 사체 실험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대결 국면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한국 정부가 한국판 평화체제론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사체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전개될 협상 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전체제의 당사국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의 정전체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의견 정리가 돼야 되고 대화에 이제 그 테이블에 올라왔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조성을 갖다 해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화체제의 아니 한국판 코리안 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 검증 가능한 핵동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토론에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뭐 당장 비핵화 협상에 나오든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어찌 보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추구할 그런 성질이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 목표를 설정을 해서 북한이 병진 노선 대신에 비핵 경제 이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줘야 되고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핵 위협을 어느 수준까지 근본적으로 제거하느냐에 대한 한국과 관련국들 간의 인식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핵 동결에서 근본적인 북한의 핵 폐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당국대학교 이동민 교수입니다.
비확산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이제 중시하는 당사자국들과 그 실질적인 북한의 핵 위협을 가지고 있는 한국 간에는 이제 현저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만약 그 비핵화를 위한 공식적인 대화가 재개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관건은 1차적인 핵 동결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핵 폐기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그 추동력을 받을 만한 그 정책 대안과 그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일정 기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 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손반망이 제재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설득하면서 중국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된 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한 중간 전략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각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다음 주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탈북민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 탈북민연대가 제1회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지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유럽과 미국, 한국 등에서 독자적으로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했지만 전 세계 탈북민 단체들이 연대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단합되고 연합된 힘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그 문제를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역량으로 정착해 있는 탈북민들의 연대해서 북한 글로벌 세계 북한 자유주간을 개최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과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7개국에서 19개 탈북민 단체들이 참가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세미나와 인권선언 발표, 벨기에 유럽의회와 캐나다 토론토 시청 앞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사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뉴욕 주재 북한 대표법에서 열리는 북핵 반대 시위와 프랑스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시위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정권 규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 열악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탈북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탈북민들이 그냥 이렇게 북한 탈출에 나와서 정착하는 데만 국회에 있는 탈북민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구성과 저항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힘을 분산할 때라는 그 힘을 전 세계에 널려있는 탈북민들의 연대된 힘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 세계 탈북민들의 힘이라는 그 포인트로 저희가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김 사무총장은 전 세계 탈북민들이 연대하면 북한의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며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8월 말 수해로 폐허가 된 북한 함경북도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을 통해 드러난 피해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9월 14일 포착한 위성사진에는 두만강과 인접한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의 마을이 토사로 휩쓸려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8월 말과 9월 초 태풍 라이언록이 강타한 이 지역 마을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주택 수백여 채가 모여있는 마을 단위의 지역 최소 3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일부 지역엔 중장비가 동원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과 비교해볼 때 주택은 물론 학교로 보이는 건물과 논 등에도 토사를 동반한 큰 물이 지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은 수위가 높아져 회령의 경우 중국과 국경을 잇는 다리 아래에 있던 모래섬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 네모 반듯했던 논밭은 황토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무료 제공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이들 사진은 당시 참혹했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은 수해 직후인 지난 9월 6일에서 9일 수해 지역을 답사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지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이 모두 파손됐다며 이번 홍수 피해는 50여 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산군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5만여 가구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제 위성 사진을 보면 무산군의 피해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무산군은 두만강변을 따라 이어진 약 1.2km 일대 마을이 전부 폐허가 됐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최근 공개한 수해 현장 동영상에는 무산군 수재민들이 현재 국제사회가 마련해준 임시 천막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8월 말 홍수로 집을 잃은 37살 박은혜 씨는 이 동영상에서 홍수로 마을 전체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서 밟고 있는 자리가 여기가 길이고 그다음에 저기 저 지금 이 대원스님 연구실 앞은 이 앞에 쭉 이 앞에 이렇게 하단이랑 있고 여기 꽃이랑 피고 그다음에 여기는 유치원 아들이 마당이 막음해서 군에도 있고 이렇게 이리고 여긴 길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강변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강이 흐르는 데가 강이 돼서 다 돌석 죽여서 이런 제방공사까지 한 강이 됐습니다. 제방 높이가 내한테 한 이만큼 됐는데 구길 다 넘어놨단 말입니다. 물이.
박 씨는 현재 남편 그리고 11살 된 딸과 함께 임시 천막에 살고 있다며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없어 밤에 불빛도 없고 얇은 이불 하나에 의존해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주민 심혜선 씨도 8월 말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임시 천막에서 살고 있다며 남은 것이라고는 그릇 몇 개와 얇은 담요, 이불 두 개, 그리고 식수 정화제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재민 33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목표액의 25%밖에 모금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5에서 2.5m 사이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대체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 10도, 안주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0도고요. 양덕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7도입니다. 구성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5도, 중강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6도가 예상되고요.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이 비가 그치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3도, 용현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3도, 신계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1도가 예상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늘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고 역시 오후부터는 다시 개기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2도, 심포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1도, 장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1도고요.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은 영하 6도, 낮 기온 영하 2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과 서해 북부 해상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1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인 10일 백악관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광범위하고 훌륭한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순조로운 정권 인수인계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앞으로도 오바마 대통령과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초 10분으로 예정됐던 만남이 훨씬 오래 이어진 데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90분간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동에 앞서 성명을 내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인수 협의를 위해서 뉴욕에서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선인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미셸 오바마 영부인과 따로 만났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트럼프 당선인과 메이 총리가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영국이 나 자신과 미국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어머니는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 간 무역과 투자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두 나라가 오랜 역사를 통해 공통의 가치를 추구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승리 후 한국, 일본, 인도,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아일랜드, 이집트 등 여러 나라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에서 경제분석가로 활동했던 루이스 알렉산더 씨는 19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트럼프는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지만 중국이 지난 18개월간 자본 이탈을 막으려고 위안화 가치를 오히려 절상해 왔으며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씨는 재무부가 자체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트럼프 당선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10일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환율은 달러당 6.7920 위안으로 위안화의 가치는 2010년 9월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는 올해 안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 비준에 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상원 대표는 9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TPP 비준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특히 TPP와 여타 무역협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다며 그는 세계 각국과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 4년의 시간을 보장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TPP는 일자리 감소 등 미국에 손해를 입히는 재난과도 같은 협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지중해 동부 해상에서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던 네덜란드 잠수함을 몰아냈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러시아 구축함 두 척이 러시아의 에드메럴 쿠츠네초프 항공모함과 호위함으로부터 10일 해리 떨어진 곳에서 정찰 중이던 원루스급 네덜란드 잠수함 한 척을 발견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러시아 구축함들이 대잠수함용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이 잠수함을 몰아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X선 펄서 항행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0일 서북부 간수성 주취안 위성 발사센터에서 X선 펄서 항행 위성이 창정 2호 로켓에 탑재돼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은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인 펄서가 발산하는 X선 신호를 탐지해서 위성 항법 장치에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